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2명, 남부 광둥성의 선전시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해 중국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저장성 동부 지역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여러 건 복원되는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입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여전히 예방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며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한 보건당국은 오늘 지난 주말 우한에서 136명의 환자가 새로 확진을 받아 환자 수가 총 1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9명이 위중한 상태이고 35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보건당국은 우한 폐렴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30대 중국 여성으로 오늘 우한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과 터키, 러시아 등 12개 국가 지도자들이 리비아 내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더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에서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2일 모스크바에서 리비아 통합정부와 리비아 국민군의 휴전협정이 결렬된 지 7일 만에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합의로 미국의 농부들이 큰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세를 위해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대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늘 자국의 핵 합의 이행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경우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오늘 지난 2015년 체결한 핵 합의와 관련해 만약 유럽이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이 사안을 안보리에 보낸다면 우리는 NPT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4일 공동 성명에서 이란이 핵 합의 주요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공식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절차는 이란의 핵 합의 불이행에 대해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에 이 문제를 회부해서 안보리 제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 따라 핵 합의로 완화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18일 수도 사나 인근 마리브주의 정부군 훈련소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10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AFP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후티 반군이 이날 사나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마리브주의 정부군 훈련소 내 모스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인 15만 명이 어제 도심에서 입법회 선거에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트가든 광장에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직선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 등을 적용하는 등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인 하웨이의 멍한저우 부회장에 대한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한 신병 인도 재판이 캐나다에서 오늘부터 열립니다. 멍 부회장에 대한 심리는 오는 24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또 11월까지 총 4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ongoing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전직 주한 대사들은 미국의 대사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mbassadors are there to express.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미 합동참모부 차장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국무부 청사에서 오테이거스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한국의 긍정적 기여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산 개별 관광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ongoing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 always welcome the positive contributions.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선 미북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또는 누구든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도록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해리스 대사를 신뢰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겁니다.
The ambassador serves at the pleasure of the secretary and the president. Our secretary has a lot of confidence.
해리스 대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폼페오 장관은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관계에 대해 감사하며 이번과 같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일에 대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북한 측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대화에 진전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효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anctions would remain in effect until both sides were able to get to a deal that was amicable and agreeable for both.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대북 제재는 미국과 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올해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 국무부 오테이거스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스티븐 비건 부장관과 만난 이후 미국과 한국이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 관광에 미국 정부가 동의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So without getting into the specifics of the individual projects, I'll say that we were all very happy that Steve Biegun, who of course had the North Korea.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국무부 내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책을 이끄는 비건 부장관이 17일 오후 부장관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국무부에서는 모두 기뻐하고 있고요. 폼페오 국무장관이 비건 부장관을 선택한 건 당연히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서기도 하지만 아시아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행정부가 일본과의 양자관계, 한국과의 양자관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이죠. 미국과 북한 간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협상과 관련해서 한국이나 일본 또는 누군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게 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국무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평화롭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남북협력 확대 언급과 관련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발언에 대해 한국 청와대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는지요?
The ambassador serves at the pleasure of the secretary and the president. Our secretary has a lot of confidence in our ambassador.
해리스 대사는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과 관련한 제재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관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로버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여러 채널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접촉에 북한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I hesitate to get ahead of what's going on with Steve Biegun and of course Alex Wong and others here at the State.
이것과 관련해서는 비건 부장관과 알렉스 웡 대북 특별 부대표 그리고 다른 담당자들을 앞질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무 협상은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북한과 협상을 이끌어가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죠. 우리는 이런 개인적 관계가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해 주길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평화로운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도전 과제는 단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I think the president remains hopeful, and we're certainly going to keep our efforts focused on a constructive dialogue.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에 기반한 건설적인 대화에 초점을 맞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요? 가령 스웨덴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한다든지 말이죠.
We've been able to have a lot of direct contacts over the past, I guess, a little over a year, year and a half.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상당히 진행해 왔습니다. 비건 부장관, 폼페오 장관 모두 노력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든 아니면 다른 일에 있어서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에 다시 임하라고 하면서도 며칠 전 북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대화인가요? 제재인가요?
Throughout the various summits and discussions that President Trump has had with Kim Jong-un and even looking at the historic visit that I was on last year.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건너서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죠. 이런 기념비적인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제재는 유지됐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에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대화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라지만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는 매우 엄격합니다. 제재는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2020년에는 이런 상황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15일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확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이행을 확실히 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은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I think it's important to note whenev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areas in which that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전 세계에 걸친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영향력과 사상과 같은 것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것,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분야가 많고 또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면서 서로 협력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계속해서 전하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를 통과시킬 때 중국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점에서 중국의 노력과 도움에 고마워하고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해 중국이 보여줄 협력에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충분히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We actually put out an annual human rights report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hich
국무부는 매년 인권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에 걸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 자유 문제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자유와 관련한 연례 회담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매년 내놓는 종교 자유 보고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인권 보고서는 물론이고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종교 자유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크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다른 나라의 인권 유린에 관해서도 말이죠.
네, 지금까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은 해리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한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의 대사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한동맹은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2000년대 중반 서울에서 근무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 대사가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not that unusual for an American ambassador to speak publicly about the U.S. position.
버시바우 전 대사는 17일 VOA에 모든 나라는 주권적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면서도 동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북 협상 교착 상태가 남북 협력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좌절감을 이해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최대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 협력 사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밝혔습니다. 앞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협력 추진 구상과 관련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오해를 피하려면 미한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주한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도 미국 대사들은 자국의 정책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에 주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ambassadors are there to express their country's policies. Yes.
다만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서로를 놀라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대사는 해당 발언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현재의 논란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means that they did not have sufficient conversations and consultations before the statement was made.
현재의 논란은 미국과 한국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남북 협력 구상이 발표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현재의 논란은 동맹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면서 양측 사이에 중요한 일이 많은 만큼 계속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sue is not the be-all and the end-all of our alliance, and there's a lot of other important issues where we have to continue to cooperate.
버시바우 전 대사는 또 한국이 고려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한 동맹의 역사를 보면 어려운 순간들은 늘 있었다면서 현재 논란으로 동맹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비공개리에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과 조율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외교가 추구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힐 전 대사 역시 현재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한 동맹은 깊은 선의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미한 두 나라가 전통적인 채널을 통한 협의로 논란을 해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매우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고 미합동참모부 차장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함께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대표적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은 17일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과거에 비교해 매우 빠르다며 북한을 중국에 이은 당면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향후 세계 패권은 속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강력한 경제를 바탕으로 군사 전략을 밀접하게 연계시켜온 중국과 달리 세계 최빈국인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역내 전략적 셈법을 바꿨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done that and they've changed the entire structure of the world with the 115th most powerful economy.
두 달 전까지 전략 사령관을 지낸 하이튼 차장은 미사일 개발에서 실패는 필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와 달리 실패를 용인하고 어떻게 미사일 고도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깨달은 게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What's been different about North Korea? You want to know what's different about North Korea? They learned how to go fast.
하이튼 차장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에는 22발, 김정일 시대에는 9발을 썼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2018년을 제외하고 이미 총 67발의 미사일을 썼다며 발사 빈도가 급증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관련 과학자들을 징계했던 선대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깨달은 게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Let's just say the engineers and scientists that failed were not treated well. Kim Jong-un realized that that was not the way to go fast.
미사일 산업은 빠른 발사, 실패를 통한 경험 축적을 통해서만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이튼 참모총장은 북한의 독재자도 이 같은 점을 깨달았지만 미국의 안보 전략은 중국과 북한에 비해 여전히 속도 경쟁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본토 방어 역량을 묻는 질문에 100% 방어를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I have 100% confidence in tho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 But you got to understand that's what they're built for.
하이튼 차장은 관련 방어 자산은 순전히 북한을 겨냥해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해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최원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북 비핵화 협상 복귀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6회 생일을 맞아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13일 미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이 아니라며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weapon systems that they have do pose a real risk. America doesn't pose a security risk to the North.
이에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0일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연말에 도발하지 않은 것은 고무적이라며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에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자신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like to see talks resumed. But I think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미북 회동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반응이나 침묵을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도 내심 미국과의 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국면을 폐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 북한의 부담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 교체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결관 담화도 톤은 강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큰 흐름을 보면 미국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 교체를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김계관 담화와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북한의 의도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제재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제재를 풀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리물출 교수도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완전히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을 접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해서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연말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전원회의 보고와 김계관 담화 어디에서도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 복귀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회담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 5개를 맞바꾸자고 제안했지만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또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김 위원장의 위신은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실추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주민들에게 제재 해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제재 장기화에 대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두 차례 로켓 엔진 시험을 했습니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세계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insisting that any compromises have to be on America's part. I think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탄핵 사태가 미북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태로 정치적 외교적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미 하원은 이미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 15일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될 전망입니다. 그렇다 해도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1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큰 협상을 하고 싶으면 탄핵이 종결된 2월 이후가 좋다고 워싱턴 소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미북 간에는 비핵화와 제재 해제 조건을 둘러싸고 아직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영변 핵시설과 비밀 핵시설을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에 대한 보상과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국 내 첨단 무기 배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북 양측이 이미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한 데다 미국이 과거보다 적극적이어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변에서부터 협상을 하려는 북한과 적어도 영변보다는 더 진전된 조치를 원하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비연도와 프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영변이라는 공통 부분을 찾아낸 거거든요. 양측 간의 스톡홀름에서부터 양측의 지금 의중은 다 파악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초기 합의 정도도 전혀 불가능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미북 비핵화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북 대화가 잘 안 되면 남북관계 개선이 앞서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북미 대화만 주달할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7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2~3월께 커다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미북 협상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면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실패하면 연합 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물론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깨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미국의 외교 국방수장이 미국의 유력 일간지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데 대해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분담금 협상이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공동의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이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과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실 관계자는 17일 VOA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 미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린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노골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을 한 데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또 한국은 직간접적 기여와 분담 등을 통해 공동의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효된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에 관한 의회 입장문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며 이런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부담을 줄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으며 미국은 협정이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노프 위원장실 관계자는 또 의회는 이번 국방수권법을 통해 행정부에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3월 1일까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한국의 직간접적 기여와 분담의 세부 내역을 금액으로 산정해 기술안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방수권법은 한국과 일본, 미군 주둔 비용에서 미군 이전과 재편성 비용, 인건비와 운영유지비, 건설비용 등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지난해 8월 아프리카 세네갈에 입국한 북한 의사들이 아직 현지 의료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의료봉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소속 노동자들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귀국 시한이 지났지만 아직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네갈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의료진 30여 명의 근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의료진을 세네갈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세네갈의 모 의료기관 관계자 페이스북에는 이들의 활동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세네갈 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에 나서고 있는데 영상 자료에는 세네갈 현지인들이 북한 의료진들로부터 치아와 귀 등을 진료받거나 마사지를 받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자신을 의료진들의 통역이라고 소개한 북한 여성의 인터뷰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유창한 불어로 자신들을 만경봉 세네갈 친선치료센터 소속으로 소개하며 의료진들은 산부인과와 외과, 치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취재 결과 이들 의사들은 지난 8월 세네갈에 입국해 수도 다카르 모처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위한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뒤 의료 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의사들은 현재 거처로 사용 중인 건물을 병원으로 꾸민 상태지만 의료 허가가 나오지 않아 정식 진료 대신 의료 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 의료진들은 한 달에 1, 2회씩 의료 봉사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의사들을 초청한 현지 의료기관 관계자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의료진들이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세네갈에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Koreans don't come to make voluntary with medical, but they come.
이 관계자는 북한 의사들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점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위반 여부는 세네갈 주재 북한 대사관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 국적자의 해외 노동과 외화벌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결의 2397호는 해외 모든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22일을 기점으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진 역시 제재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의료 활동이 자원봉사에 국한돼 제재 위반 논란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의료진들은 의료 허가를 받는 즉시 병원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북한 의사들은 돈벌이를 하지 못하면서 자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네갈은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현지 법인인 코르만 컨스트럭션 소속 노동자들이 대거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BOA는 세네갈 현지에서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며 공사에 투입된 현장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들 노동자들은 안보리의 귀국 시한이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네갈 모처에 마련된 집단 숙소에 머물며 공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리비아 내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베를린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휴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리비아 사태 소식부터 보죠. 국제회의가 열렸네요.
네,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10여 개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리비아 내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리비아 중재를 위한 베를린 회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요, 이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고요. 또한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회담 후에 기자회견도 있었네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리비아 사태는 무력이 아닌 대화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는 리비아 내전과 관련이 있는 모든 당사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회담의 목표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한 회담 참여국은 리비아 내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군사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리비아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데 회담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휴전 협정이 지속되는 동안 이 교전 중인 당사국들의 군사적 지원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군사적인 해결 방법은 리비아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이미 봐서 알고 있다면서 리비아 국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권리를 갖도록 회담 참여국들은 정기적으로 추가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 유엔도 참석을 했네요.
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메르켈 총리와 함께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서 외국의 간섭이 분쟁을 더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참가국은 리비아의 내전과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번 회담 결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처에 대한 시행이 언제부터 될 것이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외국 군대나 지원이 언제 철수될지는 아직 불투명한데요. 예. 하지만 메르켈 총리와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런 조처가 리비아 휴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될 것이다 라고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이 베를린 회담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이 역할이 독일의 역할이 컸다고요?
네.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유엔,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아랍연맹 등을 비롯해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12개 나라 지도자가 각국을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네. 당사국인 리비아 통합정부와 통합정부의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와 리비아 국민군의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도 참석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리비아 내전 당사자가 참석한 회의도 열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리비아 통합정부와 리비아 국민군 지도자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평화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주재로 12일 0시를 기해서 휴전을 시작한 후에 첫 만남이었는데요. 하지만 휴전 협정의 공식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양측이 직접 대면도 갖지 않으면서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네. 휴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전이 또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를린에서 중재회의가 또 열린 건데요.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봉기 당시 40년 넘게 통치했던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내전 상황으로 빠져들었는데요. 특히 2014년부터 서부 군벌들을 중심으로 한 리비아 통합정부와 하프타르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이 대립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황이 더 나빠졌고요. 또 국제사회가 이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논란이 더 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과 아랍연맹, 유럽연합, 터키 등은 리비아 통합정부를 리비아의 합법 정부로 보고 있고요. 예. 반면 러시아와 이집트, 사우디아, 아라비아 등은 하프타르 장군이 이끄는 리비아 국민군을 네. 지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터키가 리비아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외세의 대리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리비아 내전 사태에 대해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리비아 통합 정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네. 내전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일명 그 우한 폐렴. 지금 전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2명, 남부 광둥성의 선전시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에서는 우한 지역의 환자들 얘기했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 처음인가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환자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우한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우한에서 136명의 환자가 새로 확진을 받아서 폐렴 환자 수가 2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불안이 아주 커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우한은요, 중국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의 우려가 더 큰데요. 예. 하지만 보건당국은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조심해야겠지만 혼란에 빠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리강 우한시 질병예방센터 통제센터 주임은 19일 기자회견에서요. 현재 환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경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한 760명 가운데 680여 명은 관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사람끼리 제한적인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체 전염 위험성은 낮다면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그 사스로 인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때 공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에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사스가 이듬해 중국 전역은 물론 다른 나라로까지 퍼지면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8천 명 이상이 사스에 걸렸고 그렇죠. 사망자가 약 800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의 경우도 초기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이 사스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네네. 중국 보건당국은 이달 초 집단 폐렴의 감염의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도 벌써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뉴스도 들리거든요.
네, 이 한국 보건당국이 20일 우한 폐렴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환자는 30대 중국 여성으로 하루 전 우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태국과 일본에서도 우한을 방문하고 온 중국인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웃나라들도 비상이네요.
네, 한국과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은 우한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의 공항에서 중국 우한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간단한 서류 작성 등 검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다 더 걱정되는 게 며칠 있으면 설 연휴잖아요. 춘절 연휴인데.
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오는 25일이 시작되는데요. 무려 14억 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네네. 있는데 당국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폐렴이 호흡기 질환인 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하고 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등 청결과 위생에 신경을 쓸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식 입장 백악관에서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혔습니다. 18일 이런 내용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상원에서 발부한 탄핵 심판 소환장에 대한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네. 변호인단 대표를 맞은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과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제이 세큘러 변호사가 입장문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볼까요?
예, 탄핵 사유의 두 가지 항목인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모두 기각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우선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quid pro quo 그러니까 대가성을 원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는데요.
네.
따라서 미 헌법상 고위 공직자 탄핵 사유인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나머지 한 항목이죠. 의회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의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허무맹랑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소추에 관련된 핵심 자료를 비밀 해제해서 전격 공개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는데요. 아울러 하원의 소환장과 행정부 주요 인사 증언 요구는 표결 없이 이루어진 위헌적 절차였기 때문에 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비밀 해제에서 공개했다는 핵심 자료가 어떤 건가요?
작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통화한 녹취록을 가리킵니다.
예.
이를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협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전례 없는 투명성을 보여줬다라고 변호인단이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의 얘기는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네, 대통령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돼서는 안 됐다고 변호인단이 주장했는데요.
네.
하원이 가결한 탄핵 소추 결의안은 자유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국민의 권리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탄핵 소추는 민주당 측이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2020년 대선에도 개입하려는 불법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반응도 남았습니까?
예, 탄핵 심판 진행에 관한 공정한 계획을 21일 재판 개시 전에 내놓으라고 공화당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은폐하려는 데 동참하든지 아니면 헌법대로 공정한 심판이 진행되도록 협력하든지 골라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공정한 심판이 되려면 증인 채택이 재판 전에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증인 채택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네,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관한 결의안을 상원에서 표결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결의안에 증인 채택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예.
하지만 공화당은 거부해왔는데요.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에 공화당이 53명이라서 민주당 단독으로는 가결 정족수인 과반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포 대결로는 지금 안 되는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 증인 채택을 하겠다는 거죠?
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네, 네. 슈머 대표는 증인과 자료 소환을 위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이 가결 여부는 공화당 의원 4명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47표에 공화당 4표를 합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슈머 대표는 이들 4명이 힘을 합해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 원칙에 함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증인 채택 표결에 협조할 것을 기대되는 그 공화당 의원 4명이 누군가요?
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코리 가드너, 그리고 밋 롬니 이렇게 4명의 의원입니다.
예.
이들은 대체로 중도,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고요. 특히 공화당 대선 주자인 주자 출신인 롬니 의원의 경우 줄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지켜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 막다가 중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9도입니다. 양덕이 영하 16도, 남포 영하 7도, 신의주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2도 사이입니다. 자강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2도, 강계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나머지 지역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 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양강도 해산과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청지, 운기, 선봉 지역은 하루 종일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영하 7도, 장진의 아침 최저 영하 22도입니다. 청진은 영하 10도, 성진 김책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장진이 영하 5도, 나머지 지역은 1도에서 5도 사이입니다. 양강도 해산이 아침 최저 영하 21도, 삼지연은 영하 23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고 먼바다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수도 베이징에서 2명, 남부 강둥성의 선전시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이외의 중국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저장성 동부 지역에서도 감염 의심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는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입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이 바이러스의 전염을 여전히 예방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며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9명이 위중한 상태이고 35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보건당국은 우한 폐렴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번째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30대 중국 여성으로 오늘 우한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과 터키, 러시아 등 12개 국가 지도자들이 리비아 내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회담에서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지 않고 완전한 휴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2일 모스크바에서 리비아 통합정부와 리비아 국민군의 휴전 협정이 결렬된 지 7일 만에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가 큰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세를 위해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출발하기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중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대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새 북미 무역 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수정안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 정부는 오늘 자국의 핵 합의 이행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경우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015년 체결한 핵 합의와 관련해 만약 유럽이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이 사안을 안보리에 보낸다면 우리는 NPT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4일 공동 성명에서 이란이 핵 합의 주요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공식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절차는 이란의 핵 합의 불이행에 대해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에 이 문제를 회부해서 안보리 제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절차에 따라 핵 합의로 완화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가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18일 수도 사나 인근 마리브주의 정부군 훈련소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10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AFP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후티 반군이 이날 사나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마리브주의 정부군 훈련소 내 모스크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멘 외무부는 트위터에 후티 민병대의 모스크를 겨냥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며 이번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인 15만 명이 어제 도심에서 입법회 선거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트 가든 광장에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직선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등을 적용하는 등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홍콩 복원과 경찰의 폭력을 용납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